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11일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와 원주민의 날을 함께 기념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콜럼버스 데이에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콜럼버스 데이는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기념하는 것이 서양의 식민주의, 원주민 학살 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그동안 미국의 정책은 조직적으로 수세대에 걸쳐 원주민을 동화시키고 그 문화를 없애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란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눌란드 차관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 동쪽 도모데도보 공항에 도착해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눌란드 차관은 13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며 러시아의 세르게이 랴브코프 외무차관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미러 관계와 함께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눌란드 차관은 지난 2019년부터 러시아의 대미 제재 대상자 목록에 포함돼 있어 러시아 방문이 불가능했으나 미국이 대러 제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방러를 허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눌란드 차관은 모스크바에 이어 레바논 베이루트와 영국 런던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원정 해상기지함이 일본 나가사키 연안에 정박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0일 주일 미군의 사세보 기지 인근에서 미 해군의 원정 해상기지함인 미구엘 키스함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세 척의 원정 해상기지 중 하나인 미구엘 키스함은 떠다니는 해군기지로 선박 건조에 5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함정은 길이 240m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며 작전 범위는 9,500해리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하와이를 떠난 미구엘 키스함은 이달 6일 일본 오키나와현 우루마시의 미 해군 시설 화이트비치 앞바다에서 목격됐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지난 7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일본 요코스카에 거점을 둔 미국 제7함대에 미구엘 키스함을 파견해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NHK는 미구엘 키스함의 일본 정박이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11일 아프가니스탄 내 자국민에 대해 수도 카불에 있는 호텔에서 즉각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카불의 특급 호텔인 세레나 호텔이나 그 주변에 있는 미국민들은 빨리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아프간 카불의 세레나 호텔을 위험 장소로 특정하면서 자국민에게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레나 호텔은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특급 호텔로 이전에도 두 차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아프간 대선을 수주 앞두고 4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총기를 양말에 숨긴 뒤 호텔의 보안 검색대를 빠져나와 프랑스 통신사 AFP 기자를 포함해 9명을 사살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폭탄 테러로 6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중국 북부 샨시성에 지난주 내린 열대성 폭우로 17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폭우로 샨시성 내 최소 70개 지역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현재 샨시성 주민 약 12만 명이 긴급 대피했고 주택 17,000채가 붕괴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폭우로 구조작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샨시성 송도인 타이위안시에는 평균 185.6mm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이는 1981년부터 2010년 사이 평균 강우량 25mm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특히 샨시성은 중국의 주요 석탄 채굴 지역이지만 이번 폭우로 주요 광산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북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정찰위성 두 개를 새로 운용해 대북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정찰국이 밝혔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용인하는 중국, 러시아에 맞서 미국도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 관계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황해도와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북 대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미국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 등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초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 양자 협의를 갖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 미한 동맹 주요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미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북한이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는 등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시점에 이루어져 주목됩니다. 서 실장이 이번 방미를 통해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해온 대북 인도적 협력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미북 대화 재개 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초기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 실장이 북한의 의중을 이번 방미길에 미국 측에 전달하고 협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남북 간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건 대북 적대시 정책과 이중기준 철회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의도를 한국 측이 파악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실장이 방미를 하게 되는 그 의도는 미국과 이제 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뭔가 접점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추정컨대는 북한과의 여러 경로를 통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가지고서 미국 쪽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화상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미국과 남북한 3자 혹은 중국까지 포함한 4자 종전선언 시나리오 등이 거론되고 있어 설리번 보좌관과 서 실장의 대화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결국 대미 협상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서 실장이 대미 협상에 대한 북한의 보다 구체적인 의중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관계 없이 남북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보면 지금 통남종미다. 그러니까 한국을 경유해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협상을 한다는 전략이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달라. 북미 비핵화 협상, 종미에서 북한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만 협상에 나가겠다. 그 보장을 한국이 해야 되는 거고 미국도 그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입니다.
반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미 미국과 한국에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하면서 공을 넘긴 상황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물밑 접촉을 통해 한국을 대미 중재 역할로 활용하려는 의지는 커 보이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전제 조건을 내걸고 있고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자위력 증강을 명분으로 도발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보다는 공세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4일 남북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남북 대화를 위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기념해 이례적으로 가진 기념 강연에서 향후 5년간의 주민 의식주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하며 내부 결속에 주력한 반면 대미, 대남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았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을 내세워 대외 메시지를 관리하면서 최근엔 메시지의 모호성을 유지해 향후 운신의 폭을 키우려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미 대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을 피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지가 중의적인 메시지의 이중성, 모호성을 유지하거든요. 일부러 설명을 안 하는 거죠. 사실 뭐 김정은의 말이라는 게 최종 결정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움직일 공간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모호하게 역시 이중자태 독대 정책이라는 것만 내세운 상황에서 끌고 가겠다. 그렇다면 이번에 자세하게 얘기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죠.
신범철 센터장은 국제사회 유엔 대북제재 결의 준수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미 중앙정보국 CIA에 중국 미션 센터를 신설하면서 미북 정상회담의 물밑 역할을 했던 CIA 코리아 미션 센터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지금 상황은 북한이 새로운 전략 도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 협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겠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외교적 관여를 강조하면서도 제재 유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코리아 미션 센터는 지난 2017년 5월 신설된 조직으로 앤드루 킴 전 코리아 미션 센터장은 마이크 폼페오 당시 국무장관과 평양을 방문해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정찰위성 2개를 새로 운용해 대북 정보 수집에 활용하고 있다고 미국 국가정찰국이 밝혔습니다. 이 위성 프로그램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됐는데 전문가들은 정보당국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추세라고 진단했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가정찰국 NRO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정찰위성 2개를 배치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RO의 크리스 스컬리스 국장은 7일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린 지구공간 정찰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찰 영역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Both supported earthquake relief in Haiti, imaged areas over Afghanistan to support the evacuation. And provided insight into areas where we've struggled to collect in the past.
스컬리스 국장은 지난해 배치된 새로운 정찰 위성 2기가 과거 정보 수집이 어려웠던 북한 지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IT 지진 현장의 구호 활동과 아프가니스탄의 철수 모습도 새 정찰 위성을 통해 포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컬리스 국장에 따르면 이 정찰 위성은 지난해 시범 운용에 들어갔으며 구상에서 운용 단계까지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상업적 요소와 절차,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역량의 결합, 즉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국가정찰국은 이 위성이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새로운 위성 운용 사실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스컬리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루스 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정찰국의 존재 자체가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정찰 프로그램의 존재와 숫자를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미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클링너 연구원은 국가정찰국의 이번 발표는 미국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데 향상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NRO's announcement indicates the U.S. will have improved capabilities to monitor North Korea's growing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hich are all violations of numerous UN resolutions.
국가정찰국은 1961년 창설됐지만 미국 대통령이 우주공간에서 정찰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1978년이고 NRO의 존재가 일반에 공개된 것은 1992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찰위성은 키올입니다. 가장 최신형인 KH-12는 사람의 얼굴과 체형의 식별이 가능한 해상도 최대 5cm의 초정밀 디지털 카메라와 야간 촬영을 위한 적외선 탐지기 등을 갖췄습니다. 미국은 이 위성 등을 통해 하루 두세 차례 북한 수백 킬로미터 상공을 돌며 사진을 찍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찰위성과 함께 주한미군 등에서 운용하는 정찰기도 주요 대북 정보 수집 수단입니다. 오산기지에서 출격하는 U-2S 정찰기는 최대 150km 떨어진 곳에 1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고 보통 평양과 원산 이남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RC-12X 가드레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RC-135, VW 리베 조인트 등 통신감청 정찰기들과 EAC 조인트 스타스 지상감시 정찰기 등도 필요에 따라 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업위성 등 민간 영역이 제공하는 정보 활용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공개된 위성 이미지가 정부기관과 전문가에게 과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밀 영상이 유일한 정보원이었던 시절보다 적대 국가의 동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Open source satellite imagery now provides much more information to both government agencies.
2006년부터 2013년까지 CIA 분석관으로 근무한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7일 VOA에 CIA가 중국 미션센터 신설 등을 발표한 성명에도 민간 영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대목이 있다면서 미국 정보당국이 최근 민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정부와 민간의 기술과 역량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북한 등과 같은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 약화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 협력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안보 도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북한의 투명성 결여는 대북 정찰 활동에서 주요 도전이라면서 대북 정찰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 있으며 북한은 외부에 잘못된 정보를 주기 위해 부정, 속임수, 미끼 등 교란 전술을 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과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용인하는 중국, 러시아에 맞서 미국도 한국, 일본 등과의 동맹 관계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8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북한 역시 남북 관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한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세 나라의 일치된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두 전문가와의 대담을 김영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최근 유엔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북한 문제가 과거에 비해 더 긴급하게 다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No, I think the urgency is the same. Maybe what it shows i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howing a little bit less.
그렇진 않습니다. 긴급성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 비해 덜 관용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 땐 미국이 회의를 요청하지 않았고 대신 유럽 국가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이런 종류의 무기 실험에 대응한 회의 요청에 다시 합류한 것입니다.
리스 대사님,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조치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합의 실패 배후에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don't think there's any doubt about that, and I think this, as Scott has just said,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 정치가 개입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항상 그래 왔었죠. 중국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한 국제 규범들은 집행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압박하는 것이 어쩌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에 매우 불행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미국이 북한으로 향할 땐 중국을 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 정책에 대해 더 많은 지렛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중국은 다른 나라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 실제로 선전을 하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중국에서 정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적어도 그런 점에선 일관성이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gain, I think it's really about geopolitics, and in particular, I think that what we've seen is the erosion of.
이건 지정학적인 문제이고 우리는 특히 2017년 합의가 약해지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리는 당시 대북 결의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죠. 중국과 러시아가 당시 결의안들을 지지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역행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런 분열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압박을 가하는 도구로 안보리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도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리스 대사님,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I can't see anything happening in the near medium term future that would change the calculations of Moscow.
저는 러시아나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자신들의 셈법을 바꾸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맞춰서 실행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랬듯이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동맹관계 유지입니다. 미국의 동북아 안정과 안보를 위한 모든 정책의 근간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북한이 막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대사님, 북한의 핵 야욕을 억제하는 데 대한 유엔 역할에 회의적인 견해가 매우 많은데요. 유엔 회의에서 우리가 뭔가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It's never a bad thing usually for people to talk about these issues to raise the profile.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 최소한 입장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건 단순히 정치적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부권을 가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완전한 전체 행동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재 측면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약화되지 않길 바라지만 제약은 따를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Well, I'm not expecting much from the Security Council at this stage. I would note
저도 현 단계에서 안보리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안보리 회의가 북한 행동의 불법성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일종의 만장일치를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다른 견해 속에서도 말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개최한 지 이틀 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중 기준을 드러냈다며 안보리를 비난했습니다. 미스 대사님, 북한의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가 있는 건가요?
I think that we risk misunderstanding the situation if we think that North Korea is irrational.
만약 우리가 북한이 비이성적이거나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황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자신들을 묶고 있는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제약 조건들을 자신들의 무기 프로그램에서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은 전 세계가 자신들의 핵무기 지위를 축복해 주길 바라고 있죠.
리스 대사님, 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Let me say a couple things about talking to the North Koreans. First of all, we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미국은 북한과 언제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죠. 이것은 항상 열려있는 채널이었고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 모두 활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화는 영구적인 협상 과정입니다. 일상적이고 표준적인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실제로 북한과 이런 관계를 수년 동안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게 회담 재개를 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 북한은 전제 조건을 고집하고 있죠. 따라서 북한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몇 가지 이득을 챙겨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담이 시작되면 북한은 이미 제재 완화를 받은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다른 접근법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왜 다른 행동을 하는 건가요?
I think that the North Koreans have taken a look at the situation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They've assessed the Biden.
북한은 올해 초부터 상황을 살펴왔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법과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을 평가해 왔죠.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계속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강조해 왔습니다. 또 북한에겐 격조 높은 고위급 수준의 회담을 하는 것에는 별로 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일을 진행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과 기꺼이 관여하려는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접근법을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습니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 정상회담에 집중하는 접근법에서 남북 관여를 통해 이익을 얻고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접근법으로 말입니다. 저는 북한이 소위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미국과 한국의 분열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회담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리스 대사님, 미국 입장으로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Well, as I said before,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always willing, has always been willing to talk to North Korea.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항상 그랬듯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유엔의 뉴욕 채널은 살아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전제 조건을 고집하고 있고 어쩌면 한국이 자신들을 위해 역할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대화는 상호 이익이 돼야 합니다. 전제 조건을 내세우거나 전제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좋은 출발이 아닙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상황을 예상해야 할까요? 무엇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까?
Well, it looks like there may be some action on the inter-Korean channel. We'll have to see how that.
한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8차 당대회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개발과 군사화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지난 1월 그들이 하겠다고 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목록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1월 그들이 공언한 것들 중에 말이죠.
리스 대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Yeah, I think that the world can expect the North Koreans to continue to develop their military capabilities.
우리는 앞으로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군사력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란 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 계속 도발적이면서도 또 유화적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일방적인 양보를 하기를 계속 바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반드시 한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통합된 대응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리스 전 대사와 스코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벼수확을 시작한 북한이 가을 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경 남북도 일대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북한은 한해 농사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가을 거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옥수수, 즉 강냉이 수확은 9월에 끝났고 최근에는 황해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벼수확이 한창입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대송시 성도 남세조문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도 가을거지 준비를 간직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추수를 독려하는 기사를 싣고 올해 국가정책에서 제일 중대사는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올해 작황이 평년작에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운영하는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최근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예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감자 등 모두 440만 톤의 곡물을 생산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8월 이후 폭염과 함께 비료 부족 등으로 농사 여건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8월 달 내내 폭염 그거 기온이 꽤 높았어요. 8월 달에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왔죠. 8월 달에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황해도, 황해 남북도, 평안 남북도 거기가 곡창지 되니까 그쪽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을 거지는 시작됐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벼베기는 시작됐지만 추수는 12월이 되어야 끝납니다. 추수를 하려면 논에 물을 빼고 벼를 베야 합니다. 그 후 벼를 말린 다음 벼단을 탈곡기가 있는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다음 탈곡을 하고 곡식을 자루에 담아 국가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시와 군에 설치된 양정사업소가 곡물을 도정해 배급하거나 판매합니다. 기계화가 잘 된 한국에서는 벼베기부터 탈곡까지 모든 작업이 현장에서 콤바인 기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북한 협동농장에서는 수백 명이 달라붙어 벼를 베고 이를 옮겨 탈곡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이 되어야 햅쌀이 시중에 나올 수 있다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2001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박광일 씨입니다.
지금은 거의 인력이 동원돼서 40일 내지 많게는 60일까지 그 낫을 가지고 그 가위거리를 하는 경우가 요즘은 기본적입니다.
북한에서 식량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은 쌀 가격이 올라 주민들이 식량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말했습니다.
Because people have to eat. So there's a market for rice that has a much higher price.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간부나 보위부, 교원,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은 개인 장사를 하든지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종전의 장마당 쌀값은 킬로그램에 4,000원 선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장마당에서 쌀을 사려면 한 달에 24만 원이 필요합니다. 미화로 30달러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7월 들어 쌀값이 크게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에 따르면 북한의 쌀값은 7,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과거 24만 원이었던 한 달 식량 구입비가 두 배 가까운 42만 원이 된 겁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시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21개월 넘게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돈이 없어 식량을 사 먹기 힘든 실정이라고 북한 지인들과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NK 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벌 길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라고요. 중가운데층 그런 가족들도 전혀 이제 신사알바 못 먹고 이제 옥수수로만 기미를 연다는 그런 소식을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돈이 없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옥수수로 끼니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북한에서 옥수수 가격은 쌀값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10월 1일 북한의 쌀값은 5,600원인 반면 옥수수 가격은 3,000원입니다. 옥수수 수확이 9월에 끝났는데도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주민들이 쌀 대신 비교적 가격이 낮은 옥수수를 사고 있다는 뜻으로 기근의 신호라고 브라운 교수는 말했습니다.
So whenever it gets corn gets higher than 2-1 like right now, that probably means a little bit of some hunger because people are substituting corn for rice.
특히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일대는 연말까지 식량난이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산림하는 곳으로 그동안 중앙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따라서 북중 국경 봉쇄가 풀리지 않는 한 한경 남북도의 식량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양강도부터 그 한경 남북도 뭐 주로 거기가 해당이 될 텐데 사실은 중국에서 그 식량이 건너와야 되거든요. 예년 같으면은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공급을 한다 해도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철청은 뭐 그 식량이 그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배급도 안 되고 지하철청은 사 먹어야 되는데 특별한 지금 그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식량안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그대로 있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5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식량난을 공식 시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시장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6월 8일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 당국은 쌀 가격을 4,000원, 옥수수는 2,000원이 넘지 않도록 통제하고 이를 어기면 총살하겠다는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시장 통제는 부분적인 효과를 내는 데 그쳤습니다. 쌀값은 7월 들어 6,000원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5,200원에서 5,600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농업을 오래 관찰해온 권태진 원장은 북한 당국이 재고가 부족해 쌀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공급 가격을 잡으려면 당국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주요한 그 중요 시장마다 식량 공급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장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으로 식량을 이제 당국에서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올해 들어와서. 근데 그게 당국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낮추기는 예쁘죠.
북한의 식량난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주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남북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던 북한은 10월 4일 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했습니다. 미국의 원로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북한이 식량 지원을 바라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y are desperate for some kind of aid. They think they may be able to get from South Korea. This would include food aid.
전문가들은 남북 통신선 연결이 남북 간 대화와 정상회담 그리고 대북 식량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전 세계 300여 개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40개 시민사회단체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유엔 회원국들의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관해 감시와 책임 추궁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Human Rights Watch와 국제인권연맹, 세계기독교연대 등 40개 비정부기구가 북한 노동당 창건 76주년을 맞아 193개 유엔 회원국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10일 공개한 서한에서 북한 주민들은 1945년 노동당 창건과 북한 정권이 출범한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하에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은 해마다 10월 10일이면 북한 지도부로부터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은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노동당은 대규모 사회통제장치의 일환이자 정부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무급 강제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 서한에 서명한 40개 비정부 기구가 서방 세계뿐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300여 개 단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서한에서 북한 지도부가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 대해 특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법이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외국 매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사형, 단순히 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청년들 사이의 외국 말투와 머리 모양, 복장의 유행까지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북한 당국이 이를 행동으로 옮기면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 권리가 더욱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이 지난 7월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계속 살인과 고문, 노예화 등 인권 범죄를 지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북한을 상대하는 국가들은 책임 규명과 관여를 병행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안보에 초점을 맞추거나 정치적 대화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북한과 양자와 다자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주요 의제로 함께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해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런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재개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해 추가 인권 침해를 막고 책임 추궁을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노동당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노동당의 최대 중대사라고 주장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걸입니다.
오는 14일 일본 도쿄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판이 열립니다. 일본 법원은 이 재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는데요.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에 동력이 생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들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인권 유린에 대한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에 대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일본 사례를 비롯해 최근 1년에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들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들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노력에 생긴 동력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Case and other national court cases that have been brought reflect the momentum.
코엔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부가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배상하도록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번 일본 소송건 등은 궁극적으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북한인들을 기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 이래 각국 법원과 민간단체, 유엔의 책임 규명 노력이 더 활발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투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번 일본 소송건이 북한 내 인권 유린에 최고 지도자가 직접 연관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significance of the latest case to be brought up in a Japanese court, it's a civil case of course, is that there is responsibility.
반인도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해 명령 체계의 정점인 김정은에게까지 책임을 지운다는 선례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각국 법정에서 이러한 판례들이 쌓여서 외국인뿐 아닌 북한인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8일 성명을 내고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열린다며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용기 있는 5명의 사례를 보고 북한에 남아있는 제1한인 북송사업 피해자와 후손의 송환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도 제1한인 북송사업과 관련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는 잔혹행위를 인식하고 구명 노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송사업의 피해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겪었다며 이 심각한 유린이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자행됐기에 북송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책임 규명 노력에 일본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14일 열릴 재판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정 출석을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1959년에서 1984년까지 북한 정권이 벌인 제1한인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출해 일본으로 돌아온 제1한인 피해자와 가족 5명이 지난 2018년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3년 만에 처음 재판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북한을 지상 낙원으로 속여 제1한인 가족을 귀국하도록 유인한 뒤 굶주리게 했을 뿐 아니라 신분차별, 이동의 자유 제한 등 가장 기본적인 인권까지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으로 1인당 1억 엔, 미화 90만 달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올해 79살의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앞서 VOA에 배상 액수보다 북한 내 책임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자유를 짓밟고 한 대상은 개인이든 국가든 법으로 처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원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재판을 통해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나 독재자가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꼭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자는 것.
원고 측 변호사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배상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향후 일본과 북한의 협상이 재개됐을 때 이 사안도 포함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도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1한인 북송사업을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적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매우 활발한 양상을 보였다고 미국의 정보기술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성공률은 낮지만 소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7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관련 활동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2021 회계연도 상황을 담은 디지털 방위 보고서에서 지난해 마지막 3개월 동안 자사 경보 서비스인 NSN의 알림 절반 이상이 북한 행위자들에 대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공격 대상은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에 집중됐으며 주로 북한이 얻기 힘든 정보 취득이 목적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공격은 대부분 기업이 아닌 일반 소비자 계정을 목표로 했다며 이들 계정 소유자들은 북한이 대외적으로 확보하기 힘든 외교 혹은 지정학적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이 외교관과 학자들,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설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해킹 그룹에 원소 기호를 붙여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해킹 범죄로 미국 법원에 피소됐던 탈륨을 비롯해 징크와 오심륨, 세륨 등 총 4개 그룹이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징크는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나자루스 혹은 미로 천리마이며 탈륨은 킴수키 혹은 벨벳 천리마, 또 세륨과 오심륨은 각각 킴수키와 콘입니다. 또 이들 해킹 조직들에게는 각각의 공격 목표가 있다며 징크가 공공사업체와 일반 기업, 민간 연구기관 등을 겨냥했다면 탈륨은 외교관과 학자 등을 공격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한 공격에서 주로 탈륨과 징크가 포착됐지만 종종 오심륨과 세륨도 협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고서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의 제약회사와 백신 연구기관 등을 목표로 삼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들 공격에 징크와 세륨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암호화폐와 지적 재산을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는 북한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국경 봉쇄로 더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사이버를 이용한 절도는 이런 손실을 메울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름을 부여하지 않은 한 조직은 종종 암호화폐 혹은 블록체인 신생 기업을 가장해 암호화폐 관련 회사 등의 스피어 피싱, 즉 맞춤형 악성 이메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해커들이 수개월간 보안 회사나 보안 전문가로 보이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 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을 겨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이전에 볼 수 없던 수법인 것은 물론 즉각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다른 나라들과 일부 차이를 보인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탈륨과 같은 조직은 사이버 범죄에서 매우 낮은 성공률을 보였는데 이는 이들이 외과 수술과 같은 공격보다는 대규모 스피어 피싱과 같은 전략을 사용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 공격은 성공률이 낮을 수 있지만 시도 횟수가 많아 여전히 피해자를 만들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을 빅4, 즉 주요 해킹 범죄 4개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중 공격 횟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였고, 이어 북한과 이란, 중국 순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러시아의 해킹 범죄 성공률이 과거 21%에서 32%로 급증했다며 전 세계 기관과 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황해도와 함경도는 가끔 구름 많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고 평안 북도는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 낮 최고 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2도, 양덕 아침 8도, 낮 20도, 신의주 아침 9도, 낮 22도, 부성 아침 8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 21도, 단계 아침 3도, 낮 21도, 희천 아침 6도, 낮 2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22도. 대성 아침 14도, 낮 22도. 사리원 아침 11도, 낮 23도. 신계 아침 11도, 낮 2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2도, 낮 20도. 장전 아침 14도, 낮 20도. 평강 아침 8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함경남도는 구름 많겠고 함경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9도, 낮 21도, 장진 아침 0도, 낮 15도, 청진 아침 7도, 낮 18도, 김책 아침 11도, 낮 2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맑겠습니다. 해산 아침 0도, 낮 20도, 김영건 아침 영하 1도, 낮 16도, 삼지연 아침 영하 3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오전에는 1에서 2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오전에는 0.5에서 1m,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의 건국기념일인 10일 중국 군용기 석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 군용기 석대가 이날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중국 군용기는 J-16 전투기 2대, Y-8 초계기 1대였습니다. 타이완 국방당국은 항공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한편 지상 방공 미사일 추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중국 군용기 총 149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10일 건국 110주년을 맞아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권 확보와 국가 수호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일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타이완과 독립분리주의를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타이완과 반드시 통일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11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이날 오후 모스크바 동쪽 도모대도보 공항에 도착해 존 설리번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13일까지 모스크바에 머물며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쿄프 외무차관 등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미러 관계와 함께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시리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눌런드 차관은 지난 2019년부터 러시아의 대미 제재 대상자 목록에 포함돼 있어 방러가 불가능했으나 미국이 대러 제재 대상자 가운데 한 명의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방러를 허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눌런드 차관은 모스크바에 이어 레바논 베이루트와 영국 런던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11일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와 원주민의 날을 함께 기념합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콜럼버스 데이에 원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포고문을 내렸습니다. 콜럼버스 데이는 1492년 10월 12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건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콜럼버스 데이를 기념하는 것이 서양의 식민주의, 원주민 학살 등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그동안 미국의 정책은 조직적으로 수세대에 걸쳐 원주민을 동화시키고 그 문화를 없애려고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11일 아프가니스탄 내 자국민에 대해 수도 카불에 있는 호텔에서 즉각 대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카불의 특급 호텔인 세레나 호텔이나 그 주변에 있는 미국민들은 빨리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아프간 카불의 세레나 호텔을 위험 장소로 특정하면서 자국민에게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레나 호텔은 외국인들이 주로 머무는 특급 호텔로 이전에도 두 차례 테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 아프간 대선을 수주 앞두고 4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총기를 양말에 숨긴 뒤 호텔의 보안 검색대를 빠져나와 프랑스 통신사 AFP 기자를 포함해 9명을 사살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폭탄 테러로 6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의 원정 해상 기지함이 일본 나가사키 연안에 정박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10일 주일 미군의 사세보 기지 인근에서 미 해군의 원정 해상 기지함인 미구엘 키스함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이 보유한 세 척의 원정 해상 기지 중 하나인 미구엘 키스함은 떠다니는 해군 기지로 선박 건조에 5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이 함정은 길이 240m에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며 작전 범위는 9,500해리 이상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하와이를 떠난 미구엘 키스함은 이달 6일 일본 오키나와현 우루마시의 미 해군 시설 화이트비치 앞바다에서 목격됐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지난 7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일본 요코스카에 거점을 둔 미국 제7함대에 미구엘 키스함을 파견해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장량이었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비오의 새벽